있는데요. 지난 2년간 그 미국과 중국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서 이제는 미중 신냉전 시대 이런 말까지 지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중 관계 악화는 처음에는 이제 무역 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해 그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한 1,000억 달러 이상의 그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그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이런 것을 이제 그 양국이 벌렸고요. 올해는 이거보다는 상당히 그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그 무역 전쟁 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생겼고요. 남중 북핵 문제 있고 인권, 화웨이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또 홍콩 보안법 문제까지 그 터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의 그 산업 스파이 문제까지 불거져서 최근에는 미국의 남부죠. 그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이제 폐쇄 조치했고요. 중국도 이에 대한 일종의 그 맞대응 성격으로 따라서 중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항공모함, 폭격기 이런 것을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그 미중 관계가 1972년 그 미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최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미중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큰 문제가 그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중국과는 무역,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또 군사적 외교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상당히 큰그 어려움에 직면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그야말로 이 중국과 미국 관계가 이 한반도에도 참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북한과 관련된 예를 좀 아무래도 해봐야 되겠죠. 북한은 이미 중국에 한층 더 밀착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방금 그최 기자가 말씀하셨던 홍콩 보안법. 이 문제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격화됐었는데,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국을 비판하고 이랬는데, 북한은 중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몇 차례에 걸쳐서 거듭 표명을 했습니다. 또 중국은 앞서서 지난 4월에는 북한에 코로나 방역 물자를 제공하면서 협력을 과시를 했고요. 또 5월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구두 친서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대외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는 북한 입장에서 뭔가 그 든든한 배후가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대중 밀착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또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미 2018년에 세 번또 19년에 두번 이렇게 총 5번을 그 양국 정상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5번을 만났었는데요. 이런 면에서 중국을 필요로 하는 북한 또 북한을 필요로 하는 중국 이게 서로 필요가 어우러지다 보니까 북중 관계가 더 밀착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고 또 북한은 또 미국과 대화가 안 풀리고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으로 당분간 긴밀한 밀착 관계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3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최 기자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제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이제 외교 정책 사령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30일 날그 워싱턴 그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최근에 그 중국 문제,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기존에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정책, 즉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홍콩과 관련해서는 홍콩 문제를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부로서는 그 홍콩 주민들 그러니까 지금 홍콩은 이제 사실상 이제 중국의 영토가 돼버린 이런 셈이기 때문에요. 홍콩 주민들을 그 미국으로 그 받아들이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까 얘기가 나온 그 총영사관, 미국 휴스턴에 있는 그 중국 총영사관 같은 경우는
예.
스파이 활동을 해서 폐쇄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그 지난 몇 달간 쭉그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하면서 이제 문제 핵심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하나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폼페오 장관은 이날 그 청문회에서 흐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미국 편으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관심을 끌었고요. 오히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한반도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큰 많은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네.
다만 그 상원의원들이 이제 질문을 이제 북한 관련해서 그 질문을 했는데요. 북한 핵 정책의 목표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이런 완전한 비핵화냐 이렇게 물어보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한에 대한 기존 입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나온 그 뉴스들 중에서 이 한반도 주둔 미군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이제 참그 관심이 쏠렸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0일 독일 주둔 미군 3분의 1을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한반도에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일단 한국 국방부는 한미 양국 간의 주한미군 규모 조정 이런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두 나라가 그 한반도와 또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예.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미군 주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갖는 입장은 독일에 대한 입장과 동일하다. 충분한 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그 주한미군 유지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서 차라리 철수시키는 게 낫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요. 지금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미국과 한국 그 협상이 지난 연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입장 차이가 커서 그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4월쯤인가 이때 이제 한13% 인상한 한국이 그 정도를 까지 양보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타결이 안 됐고요. 지금 7개월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이제 그 11월 미국 대선이 될것 같습니다. 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같이 겹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반면에 그 민주당의 그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 별다른 얘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주한미군 그 감축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최근에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것은 그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대전에 있는 그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한국이 이제 세계 최대 수준의 그 탄도 중량을 가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 미사일 이름이 이제 현무 4, 현무 4 이런 이름인데요. 예. 사거리가 한 800km 정도 달하고요. 탄도 중량이 2톤, 그러니까 웬만한 트럭 큰 트럭 한 대에 이제 해당되는 탄두 중량이 무겁되는 이런 건데요. 네. 여기서 이제 초점은 그야말로 이제 그 탄두 중량이 이렇게 무겁다는 그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의 핵무기 또 탄도무기 이런 것은 이제 대부분 북한이 그 지하갱도에다 이제 깊숙이 이제 숨겨놨다고 하는데요. 아, 기존에 있는 그 조그만 그 탄도무기를 쓰면은 표면은 뭐 그 지상에 있는 물체는 이제 공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지하 깊숙이 갱도에 있는 요새에 있는 그런 무기는 이제 파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탄도 중량이 이제 2톤이나 달하는 그 그 미사일을 개발했으니까요. 만일 이제 전쟁이 나고 유사시에는 한국이 북한의 그 탄도 미사일 또 그 핵무기 이런 지하에 있는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군사 장비에 관해서 또 이제 큰 뉴스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최근에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했던 미한 미사일 지침도 개정을 했는데 이것도 참 특히 이제 미사일 분야에서는 큰 변화입니다. 이 기자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 그 네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을 통해서 미사일 사거리를 늘렸고 또 탄도 제한도 완화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그 고체 연료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를 한 겁니다. 골자는 그 한국이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를 통해서 그 기업과 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요. 고체 연료는 그 주입 시간 또 보관 등의 강점 때문에 주로 그 군사용 미사일에 이렇게 사용이 됐었는데요.
예.
그 미사일 전문가들은 그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한국이 보다 강력한 군사용 정찰 기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앞으로 한국의 선택에 따라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그 네 차례 개정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침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1978년입니다. 이때 그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km 또 탄도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2001년에 사거리를 300km로 늘리는 1차 개정에 합의가 됐고요. 2012년에는 사거리를 최대 800km까지 느리는 2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또 탄도 중량도 사거리와 연계해서 늘릴 수 있게 됐는데 사거리 500km의 경우에 탄도 중량을 1톤, 또 사거리 300km의 경우는 탄도 중량을 2톤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3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이제 그 모든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그 고체 연료 로켓 개발만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그 4차 개정을 통해서 이 고체 연료 제한도 해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지난 7월 10일 북한은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김 부부장의 속내를 비쳤는데 그 이후에 미북 간의 접촉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제 7월 10일 날 담화를 냈고요. 거기서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 DVD를 갖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예.
이어서 그 마이크 폼페오 뭐미 국무장관이 양측 최고 지도자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한 20일가량이 흘렀습니다. 아, 그 뒤로 뭐그 미북 간에는 아무런 그 공식적인 접촉 대화가 없는데요. 아,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미국과 북한이 그 마크에서 접촉을 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상대방에게 그 바라는 것 양보의 선이 상당히 그 간극이 넓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같은 그 관망세가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채안 남았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내년 봄쯤 미국의 다음 대통령과 협상을 하자. 뭐 혹시 뭐 이런 계산 아닐까요?
그런 계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북한이 여러 뭐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나온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북한은 일단 공을 좀 미국 쪽에 넘겨놓고 상황을 보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뭔가 좀 구체적인 방안, 양보 이런 것을 내놓으면은 그거를 쥐고 이제 좀 검토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다만 지금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 제재 해제 방안이라든가 비핵화 방안이 지난해 10월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이 밝혔던 것과는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가능성은 지금 알수 없지만 북한으로서는 최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서서 미국과 모종의 접촉을 해야 미국이 지금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알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남북 간 대화에도 이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뭐그 변수가 될수 있는데 한편 이 논란을 빚었던 이 훈련. 미한연합훈련,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네, 아직도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년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형태로 8월에 시행키로 결정된 걸로 알려졌고요.
예.
또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서 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을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중순쯤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한국군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얘기를 저희 BOA가 들어봤는데요. 군 당국이 연합훈련에 참가할 한국의 그 예비역 장성들에게 다음 달 중순쯤으로 잡힌 훈련 일정 또 관련해서 사전 통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FOC, 즉그 완전 운용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그 미국과 한국이 그세 단계로 평가를 하는데요. 1단계는 그 기본 운용 능력 평가였는데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FOC라고 하는데 이 시험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그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그 모든 게 마감이 되는데 한국군 입장에서는 이제 전시 전작권 그 전환을 그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꼭 2단계 FOC 그 능력 검증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정부 소식통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훈련 규모에서 그 미군 병력을 최소화 또는 불참시키면서 그 FOC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그 수백 명의 그 미군 요원들도 참여하지 않은 채 한국군의 어떤 그 주도적으로 훈련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또 미국 국방부는 아직 그이 확인해달라는 저희 BO의 요청에 그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몇 주째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이 미중 갈등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외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대북 제재 상황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북 제재 상황 알아보죠. 정제유란 휘발유나 디젤유 같은 석유 제품을 의미하는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한 해에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대북 제재 상한선을 초과해서 정제유를 수입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최 기자가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이 그 유엔 안보리가 그 허용한 것은 50만 배럴만 수입해라 뭐 이런 건데요. 최근에 그 미국을 포함한 그 40여 개 국가가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위원회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북한이 올 1월에서 5월 5개월간 굉장히 여러 번 쉬운 6차례에 걸쳐서 불법 유조선을 운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60만 배럴을 그 수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허용량의 거의 3배를 이상의 그 석유 제품,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을 수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북한이 그러면 어떻게 감시 눈을 피해서 이렇게 정제유를 많이 수입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북한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선박 간 환적입니다. 유엔 그 대북 제재 결의로 원유 수입에 그 제한을 하게 되자 바다에서 몰래 선박에 원유를 싣는 방법, 그러니까 선박에서 선박으로 북한 선박이 다른 선박에서 이제 원유를 받아서 항구로 들여오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 정제유를 항구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 건데요. 일단 그 양을 제한하니까 해상에서 몰래 선박끼리 주고받는 그런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이 정제유의 원산지 또 목적지 이런 거를 숨길 수 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또 그 외국의 선박들이 북한 남포항에 직접 드나들면서 정제유를 제공하는 그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달 동안에 외국 선적의 선박들이 북한 남포항에 64회나 들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월, 7월 또 10월에는 북한 유조선이 정제유를 운반한 횟수보다 외국 선박들이 운반한 횟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그 전문가 패널은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은 또 제재 회피에 이런 그 북한의 제재 회피에 가담하는 선박들은 선박 화물이 어떤 건지 또 원산지, 목적지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수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해상 항로에서 선박의 식별 정보 또 항행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선박의 그 자동 식별 장치를 조작하거나 작동하지 않게 해서 은밀하게 항해를 했고요. 또 선박 식별을 위한 인식 코드를 임의로 바꾸는 등 그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사용해서 정제유를 북한이 수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유엔의 그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혹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불법 환적 사실을 알고도 그냥 모른 채 한 것은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과거 그 유엔 안보리가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그 채택할 적에 중국, 러시아도 그 유엔 안보리 그 상임 국가이기 때문에요.
예.
본인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런 것을 뭐 당국인 개입해서 석유 제품을 제공하는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그 민간 업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을 하거나 또는 알고도 모른 채해서 또 단속을 늦춰서 이런 것을 그 허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기름을 수입하는 것은 물론 군부대와 또 수송 그리고 공장 가동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한 것일 텐데 경제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뭐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최근 몇 년에 대폭 강화된 대북 제재로 매우 힘든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올해는 또 이 신종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로 고통이 가중됐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북한의 국경이 봉쇄가 돼 있어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요. 최근에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내놓은 그 보고서를 보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에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크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그 쌀 같은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경제난도 심화될 것이라는 게 그 보고서 관측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북한의 상반기에 물가 또 환율 변동성이 지난해보다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북한을 둘러싼 외부 상황 또 내부 정책이 모두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북중 무역이 크게 줄고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수입 소비재 공급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사재기를 하는 수요가 늘면서
예.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렵지만 그 더 큰 문제는 하반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지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여전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 코로나로 받은 이 상반기 타격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세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지금 올해 상반기 그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그 경제적 그 충격이 큰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이 그 북한에도 하반기에 그 여파가 나타나서 지금 상반기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구금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 다니엘 콜린지 인권관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죠.
They just rejected it on the basis of they allege that the witness accounts are biased against the North Korean state.
다니엘 콜린지 인권관은 북한의 미리 보고서를 보내 사실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증언들이 북한에 대해서 나쁜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보고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다니엘 콜린지 인권관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보고서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죠.
네, 이번 유엔 보고서는 북한의 그 탈북 여성들이 북한 당국에 다시 잡혀서 그 교화소 같은 이제 구금 시설에서 심각한 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그 서울에 있는 그 유엔 인권 사무소에서 100여 명의 그 탈북 여성들을 인터뷰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요. 신뢰성이 아주 높은 그런 건데요.
네.
내용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구금 시설에서 그 고문, 구타, 성폭력, 강제노동 이런 것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구금 중에 그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상당히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네. 이 탈북 여성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경제난이 워낙 심해서 중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많은데 중국에 갔다는 것이 그렇게 큰 범죄로 취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 법적으로는 그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는 게 허용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해외여행은 그 특권 계층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죠.
예.
그 일반 시민들은 사실상 그 여행 금지 이런 것을 당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특히 그 탈북민들을 그 민족 반역자로 취급을 하고 있고 탈북한 사람들을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북한 주민들이 이제 그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심각한 그 위법 행위가 됩니다. 형법에 보면은 이제 그 불법 월경 행위라고 해서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 또 심할 경우에는 최대 5년의 노동 교화형으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에서 그 기독교 선교사들을 접촉을 했다거나 또 한국으로 가려고 했던 이런 경우는 그 반국가 또는 그 반민족 범죄, 조국 반역죄 뭐 이런 그 제목으로 해서 처벌이 그 다른 경제적 이유로 그냥 중국에 다녀온 그 다른 일반 탈북민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그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아서요. 남북 관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한국에 살던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데요. 우선 이 사건 개요를 좀 최 기자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것은 지난 2017년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그 북한 출신 탈북자, 탈북민이 다시 3년 만에 그 북한으로 넘어간 그런 사건인데요. 한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24살이라고 그러고요. 이름은 이제 김모 씨다 이렇게만 알려졌는데요.
예.
지난 2017년에 북한의 그 개성에 살다가 한강 하구로 그 해엄을 쳐서 그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3년간 이제 한국에 살다가 살았는데 최근에 그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김모 씨는 한국에서 그 성폭행 혐의로 그 경찰 당국에 의해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그 처한 김모 씨가 지난 7월 19일 다시 그 한강 하구를 통해서 헤엄을 쳐서 다시 그 북한으로 돌아간 그런 사건입니다.
네. 자, 이 탈북민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 뜻밖에도 이제 코로나와 관련이 돼서 지금 뭐 큰 뉴스가 됐는데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월북했다 이래서 이제 특급 경보를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기자가.
네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그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밝혔는데요. 북한이 그 탈북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닌데 어쨌든 그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그 탈북민이 그 북한으로 다시 넘어오는 비상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상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비상 회의를 소집해서 그 국가 방역 체제를 그 최대 비상 체제로 격상하고 특별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또 그 최용해 그 북한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그 개성시를 직접 방문해서 이 코로나 실태를 긴급 점검하는 그런 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북한은 그 외부에서 코로나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해 왔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더욱 그 강력한 그 경계 태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성시를 예. 완전 봉쇄하고 또 구역별로 그 검진 사업을 엄격하게 진행을 하면서 그 방역 상황들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경도 더욱 그 강화하고 여기 이제 그 방역 초소 또 인원을 증강 배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아직도 지금 지난 1월 말에 그 국경을 봉쇄한 지 지금 6개월이 예. 지났는데 여전히 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 경계를 늦추지 않고 더욱 그 강화하는 그런 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북한이 더욱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국 정부에 따르면 이 탈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이 이렇게 특급 경보를 내린 것이 뭔가 좀 특이하다 뭐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뭐 정확한 그 지적입니다. 지금 북한의 발표를 보면은 그 요번에 그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그 탈북민 김모 씨가 코로나에 걸렸다. 코로나 확진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시고 검사 조사를 해봤더니 석연치 않다 이런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뭐 좀 의심적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아, 탈북민이 돌아가자 그 한국 정부가 그 아, 탈북자는 돌아갔으니까 이 사람을 검사할 수는 없고 그동안 이 김모 씨 그 탈북자와 접촉했던 아, 다른 탈북자나 그 한국 사람들을 이제 그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뭐 코로나 걸린 게 있나 했더니 전부 다들 지금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 음성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 그 아,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한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 탈북자가 아, 돌아간 탈북자가 걸렸을 것 같지 않다. 그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이렇게 그 탈북자 돌아간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급 경보를 내리고 개성을 사실상 이제 봉쇄한 것이 상당히 좀 그 이상한 의심적인 이런 대목인데요.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암만 해도 그 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지금 북한 안에서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 탈북자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 게 아닌가 이렇게 한국 쪽으로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이런 특급 경보도 내리고 또 개성시를 봉쇄하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와 함께 예, 북한이 이미 상당량의 정제위를 수입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1850년 여름 12대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부통령이었던 밀러드 필모어가 새로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필모어 대통령은 전임 테일러 대통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1850년 타협안을 지지함으로써 미국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3대 밀러드 필모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I know the name. I can't really tell you what he did.
이름은 아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Miller Fillmore, I don't know any.
밀러드 필모,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밀러드 필모와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밀러드 필모 대통령은 미국에서 잊혀진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모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한 일은 미국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먼저 밀러드 필모어는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 밀러드 필모어는 1800년 1월 7일 뉴욕주 변경의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통나무집 하면 다들 링컨 대통령을 떠올리지만 링컨 대통령 전에도 통나무집에서 자란 대통령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었죠. 워낙 집이 가난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14살 때부터 옷 만드는 사람 아래 들어가서 견습공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견습공은 이름만 노예가 아니었지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인이 어찌나 심하게 부리고 구박을 하든지 몇 년 동안 견뎠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30를 빌려서 주인에게 주고 자유의 몸이 됐답니다. 그리고 160km를 달려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다 보니 18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학교란 곳에 가봤습니다. 거기 에비게일 파워스라고 정말 아름다운 여선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몇 년 동안 끈질기게 구애한 끝에 결국 에비게일 선생과 결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밀러드 필모어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능력이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야심도 있었고 기회가 다가오면 그걸 잡을 줄도 알았는데요. 23살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법률 공부를 한 뒤에 법률가로 나섰습니다.
하워드대학교 역사학과 에드너 그린 매드포드 교수는 필모어가 전형적인 미국의 자수성가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남부에서는 농장을 소유하고 노예를 거느리는 게 성공하는 길이었고요. 북부에서는 상인이 되거나 법률가가 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률가가 되면 일반적으로 정치에 참여했죠. 지방의 작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주의회에 진출하고 운이 좋으면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는데요. 필모어는 주의원을 거쳐서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1848년 뉴욕주 정부관리를 지내던 밀러드 필모어가 전국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제커리 테일러 위그당 대통령 후보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건데요. 사실 제커리 테일러와 밀러드 필모어는 그때까지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필모어가 테일러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을까요?
우선 필모어가 뉴욕주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당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필모어는 물론 위그당 소속이었고요. 당시 위그당은 국내 개발에 힘써야 하고 그 비용을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그당은 또 노예제도에 반대했고 보호관세를 지지했는데요. 필모어 역시 이를 지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커리 테일러는 남부 출신이고 노예 소유주였기 때문에 북부인들의 반감을 샀는데요. 밀러드 필모어는 그런 반감을 줄이기 위한 위그당의 선택이었습니다. 테일러에 대해서 지리적, 정치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모어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던 건데요. 필모어는 자기 색이 별로 없고 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한 인물이었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연방에 가입시킨다. 둘째, 텍사스에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뉴멕시코와의 경계선 문제를 매듭짓는다. 셋째, 뉴멕시코와 유타에 준주 지위를 부여하며 노예제도 문제는 주민들이 결정하게 한다. 넷째, 도망 노예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낸다. 다섯째,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노예 소유를 허용하는 대신에 노예 매매를 금지시킨다.
1850년 타협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섯 개 법안의 내용인데요. 1850년 미 연방의회 상원에서는 이 타협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기 때문에 필모어가 이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상원의장은 평소에는 표결권이 없지만 찬성과 반대표가 똑같이 나올 경우에는 그 균형을 깨는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필모어 부통령은 만약 1850년 타협안에 대한 찬반표가 팽팽히 맞설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테일러 대통령에게 말했는데요. 테일러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테일러 대통령은 이 타협안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타협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일러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필모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인 제커리 테일러는 이 법안을 반대했지만 필모어는 지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예 제도에 반대했으면서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모어가 흥미롭다는 겁니다. 이 타협안은 남부인들을 꽤 만족시켰는데요. 특히 도망 노예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망 노예법 덕분에 남부의 노예 주인들이 도망간 노예들을 추적할 수 있었죠. 그 때문에 필모어는 다른 북부 출신 위그당 의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 도망 노예법은 상당히 비미국적인 법이었다고 매드포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도망 노예법은 도망친 모든 노예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최고 $1,000까지 벌금을 물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한 건데요. 필모어 대통령이 1850년 타협안을 지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라가 내전으로 치닫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필모어는 그런 격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북부 위그당은 필모어가 지나치게 타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타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덕분에 필모어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위그당의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필모어 대통령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1850년 타협 덕분에 미 연방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건데요. 남북전쟁이 10년 미뤄지면서 그동안 북부의 인구가 더 늘어나고 산업이 더 발전해서 북부가 더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필모 대통령이 타협안을 거부했다면 그때 당장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거란 얘긴데요. 사실 필모어는 1850년 타협안에 서명하면 자신의 정치 인생은 끝이란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타협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타협안을 지지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하워드대학교 역사학과 에드너 그린 매드포드 교수에 따르면 1850년 타협은 몇 년 동안 전쟁을 막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셈이 됐습니다.
처음에 1850년 당시에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1851년, 52년 점차 시간이 가면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1850년 타협에 북부가 굉장히 분노했고요. 그 분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1850년 타협 때문에 미국이 더 내전으로 치닫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필모어가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필모어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최악의 대통령 5위에 오를 정도로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혀 업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19세기 말이 되자 일본 바다에는 서양 배들이 자주 나타났다. 하지만 쇄국 정책을 고수하던 일본 막부는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들은 서양의 검은 증기선을 흑선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경계했다. 1853년 7월 미국의 페리 제독이 그들이 무서워하던 흑선을 타고 일본에 들어왔다.
작가 정윤미 씨는 일본의 고함이란 책에서 일본 개항 당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페리 제독을 미 해군의 아시아 원정대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일본에 보낸 대통령이 바로 밀러드 필모어였습니다.
I think from a trade perspective, he did.
필모어가 교역 면에서는 국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무역에 개방하게 했는데요. 필모 대통령 제임 씨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필모어가 그 기반을 닦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슈 페리를 일본에 보내서 일본이 개항하게 했죠. 그러니까 일본과의 교역 면에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이 있긴 하지만 필모어 대통령은 185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위그당의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4년 뒤인 1856년 선거에 새로운 정당인 미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만 당선에 실패했는데요. 그 뒤에는 고향 뉴욕주로 돌아가서 버팔로 대학을 세우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힘썼습니다. 덕분에 뉴욕주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밀러드 필모어는 잊혀진 대통령일 뿐입니다. 매드포드 교수는 필모어가 불필요하게 잊혀진 대통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2개월밖에 대통령직을 지내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필모어 제임 씨에 그랬습니다. 필모 행정부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죠. 필모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선이란 방식으로 대응했는데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죠. 너무 지나치게 타협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3대 밀러드 필모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피어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지구촌 시대, 세계로 나설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여권입니다. 나의 신분이나 국적 등의 정보가 담겨 있고 또 여행하는 상대국에 나를 보호해달라는 국가 차원의 요청 문서가 들어있는 국제적인 통행권이 바로 여권이죠. 그리고 한 여권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권지수라는 것이 늘 뉴스가 됩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의 여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한 청색 바탕에 국조 독수리 문양이 선명한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책자를 들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Yes, I'm looking at a picture of the U.S. passport. Usually people use that for travel, so they get a passport.
이것은 미국의 여권이고 외국으로 나갈 때 꼭 필요한 신분증이라고 하는군요.
And now with the identification thing, the passport is one of the primary means of identification.
미국 50개 주에서 각기 발급되는 운전면허증과는 다르게 미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가장 상위의 신분증이 바로 이 여권이라고 합니다.
The first time I got my U.S. passport was when I was, I think I was around 11 years old.
40대의 이 남성은 이미 30년 전에 외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권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About 12 years old when I graduated from sixth grade. But I think I went under my parents' passport. I mean, it was like a family picture.
70대 이분, 1950년대 부모님 여권 아래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으로 해외를 나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임을 입증하는 미국 여권.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권은 미국 시민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와 하와이 등 50개 주는 물론이고 투표권은 없지만 괌이나 미국령의 버진 아일랜드 등의 시민들도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o I wanted an expedited passport. So I went to the passport office in D.C. Most times you can go to the post office.
수도 워싱턴 D.C. 등 큰 도시에는 여권을 하루만에도 발급해주는 급행기관이 있지만 보통의 미국 사람들은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가까운 우체국에 갑니다. 국무부 장관의 명의로 발급되는 여권이지만 연방 우정국이 그 발행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미국의 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분증 또 사진만 있으면 우체국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귀화한 경우라면 시민권 증서, 귀화 확인서, 또 사회보장번호 같은 증명서류가 필요하고요. 16살 이상은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의 수수료가 $145, 16살 아래는 5년짜리 여권을 만드는데 $115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4주에서 6주 정도의 행정처리 기간을 거치면 여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계 8위의 영향력, 미국 여권.
미국의 여권은 지금 세계 184개 나라를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세계 8번째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가 발표하는 여권 지수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은 일본 여권입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의 거의 대부분인 191개 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고요. 싱가포르가 190개국으로 2위, 한국과 독일이 189개 나라로 3위. 미국의 여권은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과 호주, 네덜란드 등에 이어서 184개 나라로부터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여권 파워, 국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2위에도 올라서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북한이나 이란, 이라크, 러시아 등 여행 허가증인 비자를 받아야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그 순위가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미국 여권의 역사.
미국은 언제부터 여권이라는 걸 발행했을까요? 그 역사는 1770년대 독립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초기 13개 주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럽 등 외국으로 가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 종이 한 면에 이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분을 적고 또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허가증 아래 동행하는 사람, 배우자나 자녀, 심지어 하녀, 시종, 보호자 등의 이름도 함께 적어놓은 문서 같은 형태였습니다. 1800년대의 여행 허가증은 미국 안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됐답니다. 특히 아프리카 출신 노예나 그 후손이 시민권을 가진 경우에 남부 주로 여행할 때 주인에게서 탈출하거나 탈옥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명으로 공증된 사람에 한해서 국내 여행 허가증이 발행된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이 아니라 주정부에 의해서 발행된 각기 다른 형태의 여권 때문에 유럽 국가에서는 미국의 여권을 혼란스러워하기도 했다는데요. 1856년 미국 의회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국무부에 부여했고 1차 세계대전을 지나 1920년대에 이르러서 현대적인 여권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여권의 거표지 또 앞면에 있는 독수리 문양의 크기와 형태 또 바탕색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지금의 공식 일반 여권은 진청색 표지에 금박의 독수리 문양 그 위에 미국의 국명인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선명하게 박혀 있고요. 2007년 이후에 발급된 여권은 생체 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내장돼 있어서 e-passport 전자여권이라고도 부릅니다.
미국 여권의 구성.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담아냈다는 미국의 여권.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쪽 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제일 참면에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독립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옆에 필기체로 미국의 국가 가사가 적혀 있고요.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의 명언이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에는 국조인 독수리와 We the People로 시작되는 미국 헌법 서문을 바탕으로 이름, 국적, 생년월일, 성별, 태어난 곳의 신원정보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부터는 입국사증, 그러니까 비자와 출입국을 확인하는 도장에 찍히는 공간인데요. 각 면마다 링컨 대통령상, 자유의 여신상, 그랜드 캐니언 등 미국의 유적지, 상징물이 은은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인의 여권 소지율은 45%.
이렇게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 여권을 발급받은 미국인은 전체 45% 정도에 불과합니다.
Before 9/11, you didn't even need a passport to go to Canada. I mean, you could just, you know, you just show me your driver's license.
많은 전문가들은 외국으로 나가면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까운 캐나다와 멕시코, 카리브해 지역의 여행은 신용카드 크기의 여권 정보 담은 여권 카드만 있어도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태평양 연안에서 대서양 연안까지 동에서 서로 캐나다 국경에서 멕시코 국경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도 하루 반나절이 걸리는 이 미국 대륙 안에서도 가보고 싶은 것이 볼 것이 너무나 많다는 이유도 있고요.
Like there's probably every big city has a Chinatown. So if you want to go to China, you know, there's food.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웬만한 도시에 차이나타운이 있을 만큼 미국 안에서도 충분히 지구촌 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는 이 목소리.
I like America and I don't really if I wanted to do that, I would just go and just rent a nice high definition DVD.
여권이 없어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미국 사람들의 자부심이 엿보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